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좀 이렇게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여기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왜 이렇게 뒤에서. 아유, 역시 모범생. 저희 반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6장을 공부하기 전에 지금 오랫동안 방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배웠던 것을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자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을 목양하는 전도자, 교사, 설교자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서신은 세 부류의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는데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한 믿는 자들이 있었고, 둘째는 지식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을 이해하고 수긍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완전히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청중이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 저자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는 것인가?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서신으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더 크시고 아론보다 더 우수한 제사장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었던 히브리인들이 박해를 받으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다시 설명하고 상기시키며 냉철한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해석에 있어서 가장 논쟁이 많은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저도 이것을 제가 가르치는 걸 이렇게 정할 때 그걸 모르고 정했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안 가르쳤을 텐데. 신약뿐만 아니라 전 성경을 통틀어서 해석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는 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Can believer lost their salvation? 단연코 가장 심각한 해석상의 난제는 4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은 자들이라는 구절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에 따르는 경고는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구원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내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언급은 없으며 그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어떤 표현도 오직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예를 들어 거룩한 자, 거듭난 자, 의로운 자, 성도, 그것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언급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죠. 이 경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노출되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어쩌면 신앙을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개요는 첫째, 완전한 계시를 거부하는 비극 1절부터 8절. 둘째 문단은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자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첫째 문단, 완전한 계시를 거부하는 비극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희가 방학 전에 배웠던 5장 11절부터 14절에 하신 말씀인데요.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또 배워야 하는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그러하니 이제 너희에게 나는 성숙하라 곧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결책이 6장에서 제시가 됩니다. 저자는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뜻 들으면 초보를 버리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죠? 왜냐하면 초보가 있어야지 거기에 우리가 계속 거기에 무엇을 아는 것을 지식도 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Elementary Teaching About Christ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절과 2절에서 여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Elementary Teaching.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배운 teaching을 말하는데 그것을 초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초보라고 말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저자는 초보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제 완전한 계시가 있으니 초보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계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로만 보았던 것을 이제 확실히 볼 수 있으니 이제 그림자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옛 언약, 즉 유대교와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시 그렇게 해야 했죠. 구원이 가져다 주는 성숙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구원이 가져다 주는 성숙은 progress, 점점 나아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순간적인 기적입니다. 구원은 순간으로 이루어져요. 계속해서 그냥 구원을,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고 틀려요. 구원은 단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성숙이란 옛 언약의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의 완전한 계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여기서 초보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버리라는 그 헬라어 말이 아페이엠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버리다, 내버려두다, 무시하다, 미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면 떠나다. 그것은 이전의 장소나 상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그리스어 단어가 헬라어가 종종 죄의 용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죠. 우리와 분리되며 우리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하나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동과 서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지금 그 같은 단어로 저자는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초보의 티칭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전에 살았던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를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템플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옛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떠났을 때 여기서 아버지를 떠났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완전 뭐 생이별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낚시 사업을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생업, 이 고기 잡는 이 어부의 생활을 이제 어떻게 돼요? 마치는 거예요. 끊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자는 무엇을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1절과 2절에서 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흔히 해석되는 것처럼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구약 성경의 개념들입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을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포인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말이 나오죠.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은 사람이 회개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Repent and return.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이러한 구약의 회개는 회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죠. 그러나 회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전해지고 온전하고 완전해집니다. 새 언약이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무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을까요? 뉘우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가 뭘 잘못했으면 그걸 뉘우쳐요. 그리고 회개를 하겠죠. 하지만 아 이제 내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회개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머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회개는 믿는 자가 하는 회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회개입니다. 왜? 회개는 뭐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죄를 책임지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런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크리스티아니티만 유일한 종교입니다. 산 종교죠. 하나님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련된 회개입니다. 유일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믿음은 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사람이 없고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인데요. 여기서 세례가 잘못 해석이 됐는데 이것은 세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아니고 씻음에 대한 지침입니다. 모든 유대인 가정에는 가족과 방문들이 의식적인 씻는 결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에 세면대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 독자들은 바로 이러한 씻는 결례를 버리고 이제 잊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에스겔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옛 씻음의 결례는 여러 가지였고 육체적이고 상징적이며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씻는 것이 상징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육체적이죠. 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게 하지만 이것이 상징적이었는데 어떤 상징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씻는 결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안수인데 이러한 안수 행위는 사도들의 관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안수가 이제 손을 얹는 것을 안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제물에게 손을 얹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내가 이 동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트랜스퍼하는 것입니다.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나 대신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 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동물에게 가서 동물을 찾아와서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동물을 가서 어디 찾아와서 거기다가 손을 얹고 이제 네가 나야.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왜요? 예수님께서 벌써 그것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맡으신 겁니다. 이 동물처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안수하고 동물을 저기 하고 희생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셨네요. 그리고 돌아가셨네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 교리는 명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 세계와 선한 자에게 주는 보상, 악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에 대해서는 알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구약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전도서에 말씀하시죠. 신약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최후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워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죠. 우리가 잘한 일, 못한 일, 잘한 일에는 또 상을 주시고 하지만 우리 자체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큰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죠. 모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다시 재림해서 오시면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심판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 authority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버려야 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은 모형과 그림자의 오묘한 영역이었습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나 그 교리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들의 뿌리예요, 구약은. 그렇죠? 근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새 언약과 빛과 자유 속으로 나아가 구약의 모형, 상징, 의식들을 버리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기서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장을, 영적 성숙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영적 성숙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버리고 떠나고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구약 언약, 즉 유대교의 규정과 원칙들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가진 것에 무엇을 더하는 문제가 아니고 가진 것을 버리고 새 것,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옛 언약의 그림자, 모형, 상징, 그리고 제사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실체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의 그림자를 버리고 메시아 그분께로 나아가라는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는 그들이, 이것 아직도 이제 그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진리를 들었으나 믿지 않았던 무리가 누린 다섯 가지 유익을 볼 수 있죠.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죠. 성령님의 사역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천상의 선물인 말씀과 능력을 맛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3절부터 5절에 따르면 복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며 유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다시 회개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회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저희 안에, 여기 안에가 아니고 교회 안에, 무리 안에, 믿는 사람들 무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서 기쁨을 얻고 유익을 누리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땅에 내려 싹이 나오고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알곡과 쭉정이를 아시죠?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던져지죠. 다시 말해서 비가 땅에 내리는 것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비를 흡수하여서 싹을 내죠.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달음을 얻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들의 열매는 쓸모없는 가시와 엉겅퀴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에 던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에 참된 신자로 보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지만 그 끝에 그들의 끝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을 찾아보셨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아무도 몰랐어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하리라. 그랬더니 다들 저예요? 저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도 몰랐어요. 대만은 어땠습니까?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떠났죠.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이제 1절부터 8절에 독자들에게 경고를 한 후에 9절에서 그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하죠. 이제 독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저자가 갑자기 이렇게 혼을 내고 다시는 너희들은 이제 다시 회개할 수 없어. 다시 믿을 수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청중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 저자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자들아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자는 구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너희에게 더 나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앞에서 1절부터 8절에 말했던 앞서서 영적 미성숙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순종과 사랑 안에서 인내할 것이라는 저자의 확신을 나타냅니다. 이는 참된 구원과 성숙의 특징이며 단순히 공허한 고백이 아님을 의미하죠. 여기서 구원에 따르는 것들, 즉 선행과 인내를 말합니다. 그들은 엉겅퀴와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구원에 따르는 선행과 인내를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더 나은 일들은 그 전에 있었던 그들이 체험했던 것들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가지게 될 것이다. 유아기가 아니고 성숙함이고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이며 의로움에 대한 미숙함이 아니라 완전한 의로움이고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생명으로 가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외적인 의례적인 종교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듭남, 변화, 새로운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중요성은 반복적인 희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벽하고 완전한 희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어로 shown toward his name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진정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이치 아니하사, 이게 더블 네게르비죠? 불이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한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신자들은 성도들을 항상 섬기는 것으로, 성도를 치리하고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 숙제에 있었죠? 여러분이 받으신 영적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 돌 한 돌이 건강하고 자라나야 온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라도 한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한 성도를, 어떤 한 자매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범위가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을 주었다.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우리가 베풀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글의 저자는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유대교로 돌아가서 구원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희망은 참된 신자들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신자들을 보세요. 참 신자들을 바라보세요. 나의 진심 어린 소망은 여러분 모두가 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신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비유가 됐죠? 땅이 비를 흡수해서 쓸모 있는 식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지런히라는 단어는 열정 또는 서두름이라는 의미인데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빠르게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몇 년, 심지어 몇 달이나 몇 주가 걸리는 길고 지루한 과정이나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몇 달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아, 좀 준비가 되면요. 준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12절에 쓰여진 이 게으르다는 말은 5장 11절에 쓰여진 둔하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듣는 것에 둔한 것처럼 믿는 것에도 둔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대놓고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지만 거부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거부이죠. 거부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아요. 두고 보죠. 지금 닥친 것부터 해결하고 마음을 결정할게요.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혹시 이런 이유를 대십니까? 이런 이유를 대고 계십니까? 신중하고 숙고할 시간도 당연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고 그 일을 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지 모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찬송에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길. 옳은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생명이고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옳은 길을 따르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울질하지 마세요. 더 좋은 길이 있을까? 더 좋은 게 어디서 나올까? 좋은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더 좋은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옳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미루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테이블 리더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예로 들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아버지이시죠. 여기에서 저자는 구약시대의 본질, 즉 인간의, 우리가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오베이하고 해서 믿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집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죠.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죽여야지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맹사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repeat 반복한 이유는 뭡니까? 꼭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약속할 때 내가 꼭 그거 할 거야. 꼭 정말이야. 정말. 정말로 꼭 할게.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1500 밀리언이 넘는 아브라함의 후예가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15 밀리언. 그리고 믿음의 후예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을 포함한 믿음의 후예는 24억에서 26억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읽었습니까? 이게 작은 아이들도 Father Abraham 노래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거예요. 저자가 18절에 언급한 변하지 않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맹세를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할 때 보통 나 뭘 걸고 뭐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해.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을 우리가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과 맹세를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선언하셨죠. 이제 결코 되돌리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안전하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를 결코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영혼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난처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이제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해서 복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하는 그런 도피성을 이제 마련했어요. 그 지파마다. 그래서 이제 글로 도망을 갑니다. 글로 도망을 가면은 아무도 거기에 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복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아 달려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죠.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이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영혼의 닻을 잠깐 보겠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이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믿는 자들이 기대해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며 그분이 가져오신 복음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는 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믿는 자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못함을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다시 되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속죄 제사가 드려졌던 지성소에 들어가셨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시대에 걸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처럼 희생 제사를 드린 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영원히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자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고 저희가 소망을 두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곳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둘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다시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믿음이 저희가 받은 구원을 저희가 소홀히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고 저희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배운 말씀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구원이 시큐어함을, 안전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